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과도정부군과 축출된 바샤르 알라사드 전 대통령 추종세력 간의 최근 무력 충돌로 1,3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과도정부 국방부는 오늘 성명에서 양측 간 충돌로 촉발된 이번 사태를 진압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마무리했다며 공공기관 업무 등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과도정부 보안군은 지난해 12월 8일 축출된 알라사드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킨 알라위파 무장단체와 전투를 벌였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감시단체를 인용해 지난 6일부터 계속된 이번 충돌로 인한 사망자가 대부분 민간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메드 아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은 이번 충돌을 야기한 주모자들을 색출하겠다고 밝혔으며 과도정부 권한을 남용한 이들에 대한 문책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알라위파 세력들이 서부 해안 라타키아주에서 16명의 정부군을 사살하면서 촉발된 이번 충돌은 과도정부 집권 이래 최악의 폭력 사태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에서 미국은 최근 며칠 동안 시리아 서부에서 인명을 살해한 해외 성전주의자 등 급진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미국 정부는 사망자와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는 한편 시리아 과도정부가 학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장관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두 나라 대표단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식을 위한 해법을 모색합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오늘부터 사흘간 사우디 제다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 종전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이 어제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 회담에 루비오 장관,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브 위트코프 대통령 중동특사가 우크라이나는 안드리 예르막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내일 열리는 회담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위해 러시아에 실질적 양보를 할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회담에서는 지난달 28일 미국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파행으로 불발됐던 우크라이나 광물개발 협정 관련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와 별개로 우크라이나전에서 다양한 중재 역할을 해온 모하메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만나 영내 양국 공동의 이익 증진과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이끌고 이날 사우디로 향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상연설에서 자신은 평화를 위해 계속 일할 것이라며 이번 회담이 성과를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와 회담 뒤 사우디를 떠날 예정이며 예르막 비서실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미국과의 회담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최근 중단했던 우크라이나와의 정보 공유를 곧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정보 공유 중단의 해제가 거의 다 됐다면서 11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고위급 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존 랫클리프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지난 5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공유 중단을 발표하면서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협조 정도에 따라 정보 공유가 재개될 수 있음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온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제공해왔던 정보는 각종 군사 장비 등과 함께 중요 역할을 해온 자산들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난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군사 지원을 중단해왔습니다. 러시아군이 지난해 우크라이나의 기습 침공으로 빼앗겼던 남서부 크루스크 지역에 대한 탈환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러시아 국영 언론들이 10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이날 러시아 국방부 보고서를 인용해 러시아군이 지난 8일부터 이틀 사이 크루스크 지역 내 말라야 로크냐, 체르카스코의 포레르노에, 코시차 그리고 레베데프카 등 7개 마을을 탈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의 기습 침공 이후 탈환했던 마을들이 총 32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군이 최근 크루스크 전선에 대한 계속된 공세와 아울러 현지 우크라군 병참선과 잠재적 철군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대규모 공격 역시 여러 방향에서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B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근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수발의 발사체를 서해상으로 쏘았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입니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과 전직 관리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일본과 협력해 북러 군사협력을 막기 위한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 접경지역에서 열차 움직임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가능한 다리 건설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 최고기온은 영상 6도에서 영상 20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m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근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수발의 발사체를 서해상으로 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로 오늘 시작한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한이 미한 연합연습인 프리덤실드 개시일에 맞춰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군요.
그렇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0일 군은 오후 1시 50분께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미상의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며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황해 북도 황주에서 발사됐고 사거리 300km 이하의 근거리 탄도미사일로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한이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는 FS연합연습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보입니다. 미한은 10일부터 FS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지휘소 훈련인 FS연습 시나리오와 연계해 지상과 해상, 공군, 사이버, 우주 등 전 영역에 걸쳐 16건의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진행합니다.
북한 외무성은 이에 앞서서 미한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입장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9일 보도국 공보문을 통해 FS를 조선반도 정세를 극한점 너머로 끌어올리는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외무성은 FS가 자신들의 최강경 대미 대응 원칙에 당위적 명분만 더해 주고 있다며 전략적 억제력 행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무성은 이번 연습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것과 관련해 정권교체와 더불어 불가피하게 경고하는 정책적 모호성과는 무관하게 어김없이 행해지는 미국의 군사적 광태라고 비난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공보문에 이어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과도한 대미 자극을 피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나름의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서해 방향 같으면은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거든요. 거리를 따져보면 원점에서부터 지금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곳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상징성도 있을 겁니다.
이에 앞서서 북한이 처음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했죠.
그렇습니다. 8일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요 조선소들의 함선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지 지도에서 지난 2001년 8차 당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 즉 전략 핵 잠수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5개년 계획 추진 마지막 해인 올해까지 건조 중이라는 북한의 주장만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실체가 일부 공개된 겁니다.
김 기자, 해당 잠수함의 개발 수준이나 재원 등에 대해서는 분석 결과가 나옵니까?
전문가들은 북한 매체들에 실린 관련 사진이 지상에 거치된 잠수함 동체의 일부분만 드러냈기 때문에 실제 핵추진 잠수함이 맞는지, 건조 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등은 현재로선 구체적인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다만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잠수함 건조 받침 트레일 크기가 높고 수가 많아 육안으로 봐도 북한이 그동안 공개한 잠수함에 비해 외형이 압도적으로 커 보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5,000톤급 이상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전략 유도탄이라는 용어를 쓴 것으로 미뤄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8차 핵 당대회 당시 핵 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고 핵 잠수함 개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사업 진척 여부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없다가 지난해 1월 잠수함 발사용으로 개발된 순항 미사일 불화살 3-31형 첫 시험 발사 보도에서 김 위원장이 현지에서 핵동력 잠수함과 기타 신형 함선 건조 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했다고 한 언급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며 김군옥 영웅함을 공개했지만 이는 핵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이라는 의미로 추진 동력은 원자력이 아닙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자체 개발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나오나요?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 간 관련 협력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이 지난 2022년 하반기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 등을 지원하면서 또는 지난해 말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인민군을 러시아에 파병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의 군사기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옥 박사입니다.
북한이 이미 러시아와의 협력을 어떤 식으로든 할 거를 예상을 하고, 일단 유사한 러시아의 잠수함급의 크기와 핵추진 체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계를 어느 정도 기존에 러시아가 운영하고 있는 잠수함의 것을 참조를 해서 일단 만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받아낼 가능성도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느냐에 따라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며 러시아로부터 원자로를 그대로 가져오고 북한은 외관만 만드는지 아니면 외관까지 지원을 받는지 등에 따라 시간이 훨씬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러시아의 기술 제공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제공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국제 규범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한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김 위원장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 시찰과 공개 발언은 미국의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와 미한연합훈련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관측입니다. 김여정 당 부부장은 최근 미국 핵항공모함 칼빈슨함의 한반도 전개를 겨냥해 전략적 수준의 위협적 행동을 증대시키는 선택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디젤 잠수함보다 잠항 시간이 월등히 길기 때문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압박 메시지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권용수 국방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과거에 북미 회담을 할 때, 그때의 북한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몸값을 올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핵을 탑재한 전략 유도 무기, 다시 말씀드리면 SLBM과 SLCM을 탑재한 핵 추진 잠수함. 미국 입장에서는 심각한 거죠.
홍민 박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확장 억제를 강조하고 나온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강대강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온건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해군은 최근 항공모함 칼빈슨함의 부산 입항이 미국의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양국 해군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칠함대는 최근 핵항공모함 칼빈슨함이 해군 제1항모강습단과 함께 한국에 기항한 데 대해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영내 번영 및 안정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칠함대 대변인은 7일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한국 동맹과의 교류를 소중히 여기며 70년 이상 이어져온 양국 간의 굳건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기회를 귀하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 해군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협력하고 통합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 해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수천 명의 미 해군 장병들을 언급하며 이들은 미국이 이 동맹에 대해 갖고 있는 철통 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은 앞서 핵항공모함 칼빈스남을 비롯해 순양함 프린스턴함, 이지스 구축함 스터렛함과 함께 지난 2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미국 핵항모의 방한은 지난해 6월 루스벨트함 이후 이번이 약 8개월 만이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칼빈스남이 한국에 온 건 지난 2023년 11월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이었습니다. 칼빈스남은 1982년 취역한 미국 해군의 세 번째 니미츠급 핵항공모함으로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등 항공기 80여 대 배치가 가능하고 미 해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C4대가 배치될 수 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립니다. 앞서 한국 군 당국은 칼빈스남의 이번 방안에 대해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재확인한 항구적이고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공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속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해 미한 동맹의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보여주고 미한 연합 전력의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워시 미 제1항모 강습단장도 지난 3일 입항 당시 기자회견에서 제1항모강습단이 부산에 있는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과 한반도 번영, 안보 평화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 영내에서 동맹국들과 훈련할 기회를 가지기를 고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미국 핵항공모함인 칼빈스남의 한국 방문에 강하게 반발하며 비난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 등은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날 담화를 통해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스남의 부산 입항 등 전략자산의 전개를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행동을 동반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의 무한대 강화의 명분을 충분히 제공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일본과 협력해 북러 군사협력을 막기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압박해야 한다고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과 전직 관리들이 제안했습니다. 인태 지역의 동맹들과 안보, 경제, 기술 협력을 확대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한일과 함께 중국을 압박해 북러 군사협력을 막아야 한다고 미중 정책에 관한 태스크포스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와 전직 관리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최근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중국의 지정학적 책임 확대를 촉구해야 할 현안들로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문제, 양안 관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문제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대북정책과 관련해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무기와 기술 이전,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공급에 중국이 반대하도록 미국이 한국, 일본과 협력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와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며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주요 7개국 G7 제재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대담해진 김정은이 영내 핵 경쟁을 촉발하거나 미한일 간 안보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압박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중 정책에 관한 태스크포스 공동의장인 수전 셔크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고 대학 교수는 8일 VOA에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 추진을 가속화하는 러시아의 지원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미국이 중국의 양자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사실을 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고 군사적 억지력과 방어력을 조율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가 형성한 축이 초기 단계라면서 미국은 이러한 확대되는 협력 관계가 본격적인 반서방 블록으로 굳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서방 연대 형성 시 치르게 될 대가를 경고하는 동시에 중국이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를 약화하도록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이익은 러시아의 이익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중국은 북러 협력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아시아판 나토 안보 구조가 형성되면 영내 미국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은 어업관리, 비전투 군사훈련과 같은 일부 영내 계획에 중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둬야 한다며 중국이 기존의 규칙을 지킬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압박과 관여를 모두 구사할 때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협력 관계를 균열시킬 수 있고 반서방 연대로 굳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 파트너들이 인태 지역에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전력 승수의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동맹 파트너들은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미국의 가치를 옹호하며 미국의 대중국 협상력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들과 안보, 경제, 기술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미중이 일괄 타결 방식의 그랜드 바겐보다는 사다리식 접근 방식을 택해 무역부터 시작해 중국의 지정학적 책임, 영내 국가에 대한 중국의 접근법 등의 문제로 협상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무역전쟁을 피하며 경제적 압박과 유인책을 동시에 도입하고 대중국 기술 제한은 주기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정책 제언 내용 중 일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이나 초기 행동, 철학적 성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미국의 국제 지도력을 유지하고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성공적인 장기 전략은 모든 영역에 걸쳐 신중하게 조정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정책에 관한 태스크포스는 클린턴 행정부 때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수잔 셔크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고 대학 교수와 오빌 쉘 아시아 소사이티 미중관계센터 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30여 명의 전직 미 당국자와 중국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BOA는 국무부의 태스크포스의 정책 제언에 대한 반응을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 이래 강경한 대중국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인 펜타닐 대응 노력 미흡 등의 이유로 지난해 4일부터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번 달 4일부터 여기에 10%의 관세를 더해 중국산 물품들에 총 2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던 일본, 호주, 인도 등 장관과 쿼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쿼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연합체로 대중국 견제 성격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러 군사협력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 접경 지역에서 열차 움직임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가능한 다리 건설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러 접경 지역의 북한 쪽 지대를 촬영한 7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선 선로 위에 놓인 긴 물체, 즉 열차 8대를 볼 수 있습니다. 길이가 짧게는 120m에서 최대 600m에 이르는 이들 열차는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조러 친선다리에서 불과 약 2km 떨어진 지점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서 러시아로 향하거나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막 넘어온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또 북한은 지난해 12월 이곳에서 멀지 않은 두만강역 바로 앞에 길이와 폭이 각각 300m와 30m인 파란색 대형 구조물을 세운 바 있습니다. 구조물 지붕 아래로 더 많은 열차가 정차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교류와 협력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덩달아 열차의 통행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6일 같은 지점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비교해보면 그 변화는 더욱 확연히 드러납니다. 불과 1년 전이지만 이날은 길이가 200m에 못 미치는 열차 4대에서 5대 정도만이 정차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열차의 길이가 길어지고 그 수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열차의 움직임이 활발한 정황은 선로 옆 야적장에 놓인 화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파란색 방수포가 씌어진 화물 더미가 발견되는데 이들 화물은 양과 모양이 정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물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혹은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꾸준히 옮겨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인력과 물자 이동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6월 두만강 국경 자동차 다리 건설에 관한 협정을 맺었는데 실제로 이 공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과 러시아는 열차 전용인 조러 친선 다리에서 동남쪽 약 500m 지점에 자동차 전용 다리를 건설 중입니다. 그런데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6일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두만강의 다리 기초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공개된 위성사진에선 두만강의 러시아 쪽 수면 위에 설치된 철골 구조물을 볼 수 있으며 북한 쪽 지대에서 두만강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기초공사가 약 530m 길이로 진행된 장면도 확인됩니다. 북러 접경 지역의 열차 움직임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은 두 나라의 제재 위반 가능성 때문입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2023년 1월 이 일대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할 북한산 보병 로켓과 탄약, 미사일 등을 열차에 옮겨 실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엔 북러 국경에서 북한군 병력을 실은 열차가 러시아로 이동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산 무기 거래와 북한군 파병을 포함한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를 포함한 양국 군사협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림무성 북한 외무성 국장은 지난 10월 유엔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북러 간 무기 거래에 대한 의혹 제기는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assertion of those member states is nothing more than groundless rumors aimed at tarnishing the image of DPRK and undermining the legitimacy.
또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3등 서기관은 지난해 2월 유엔총회 3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애플 컴퓨터 운영체제의 취약점을 이용해 암호화폐 해킹 공격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존 윈도우 운영체제보다 보안이 뛰어나 해킹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애플 운영체제까지 북한이 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는 최근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이 미국의 컴퓨터 회사 애플의 컴퓨터 운영체제 맥 OS를 악용해 대규모 암호화폐 탈취를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맨디언트는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애플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번역 기술인 로제타2의 취약점을 노린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제타2는 오래된 프로그램을 새로운 애플 컴퓨터에서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로 원래는 프로그램 또는 운영체제 간 변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맨디언트는 북한이 오래된 프로그램에서만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플랫이라는 악성 코드를 새로운 애플 컴퓨터에서도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로제타2를 악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기존 악성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지 않고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이를 통해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백도어 역할을 하는 플랫 악성 코드를 애플 컴퓨터에 몰래 설치했으며 이를 이용해 파일 권한 변경과 권리자 권한 획득, 사용자 정보 탈취 등의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단순한 정보 탈취를 넘어 컴퓨터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강력한 악성 코드를 사용해 피해자의 암호화폐 관련 정보에 접근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 해킹 조직은 악성 코드를 배포한 후 암호화폐 탈취를 완료하자마자 몇 분 내에 원본 악성 코드를 삭제해 흔적을 지우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로제타2를 통해 악성 코드가 실행될 때 생성된 AOT 파일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북한 해커가 악성 코드를 통해 시스템과 상호 작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애플 운영체제에 대한 해킹 조사 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이 주로 윈도우 체제의 오래된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굳이 로제타2를 이용해 변환한 이유에 대해 애플 운영체제의 높은 보안성에 비해 더 느슨한 보안 요구사항과 높은 호환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기술이 다른 해킹 공격에서도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애플의 컴퓨터 운영체제는 일반 윈도우 운영체제에 비해 일반적으로 보안이 더 강하고 해킹이 어려워 사이버 보안 관계자들과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서 보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플사의 시스템 보안을 담당하는 젠프의 패트릭 워들 보안 담당 책임 연구원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이번 해킹에 대해 애플 운영체제를 겨냥해 악성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변환했거나 새로 고안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This is likely what they did. Either porting it or probably completely rewrote it to target Mac system. But once they tested
암호화폐 업계가 해킹에 대비해 보안이 더 강력한 애플 운영체제 사용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우회하기 위해 새로운 해킹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점점 더 자금 탈취를 목적으로 해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a trend we're seeing more and more, again, driven by money. Now, due to all the financial sanctions, the North Koreans have turned to
워들 책임 연구원은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자금 마련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하는 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국제 금융 체계 안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북한으로서는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군사 및 기타 활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암호화폐 탈취에 계속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암호화폐 분석 기업인 체이널리시스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5 암호화폐 범죄 보고서에서 지난 2023년 총 20건의 사건을 통해 약 6억 6,050만 달러를 탈취했던 북한 연계 해커들이 지난해에는 총 47건의 사건에서 13억 4천만 달러를 훔쳐 탈취 금액 기준으로 102.88%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한국 전쟁 당시 소련군과의 공중전에서 탁월한 전투 능력과 용맹함을 발휘한 로이스 윌리엄스 예비역 해군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뒤늦게 알려진 윌리엄스 대령의 공적이 미군 최고의 영예를 통해 인정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데럴 라이사 하원 의원이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99세의 로이스 윌리엄스 해군 예비역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아이사 의원실이 7일 VOA에 공개한 법안은 윌리엄스 대령의 한국전쟁 당시 공적을 인정해 대통령이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1952년 11월 18일 당시 해군 소위였던 윌리엄스 대령은 미 해군 제77 기동부대 소속으로 FF-5 팬서 전투기를 몰고 당시 소련과의 국경이군 회령산업단지 공습작전에 나섰습니다. 이 작전 중 소련의 미그 15기 7대가 발진해 미군 전투기를 공격했고 윌리엄스 대령은 악천후 속에서도 동료 조종사들이 연료 문제로 이탈한 상황에서도 홀로 6대의 미그 15기와 교전했습니다. 법안은 윌리엄스 대령이 약 35분간의 공중전 끝에 미그 15기를 최소 4대 격추하는 전과를 올렸다며 이는 단일 출격에서 가장 많은 미그기를 격추한 미국 해군 조종사의 기록이자 한국전사상 유일한 해군 공중전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미 해군이 작전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윌리엄스 대령에게 이 전투에 대해 함구할 것을 지시했고 공식적으로는 단 한 대의 적기 격추만 인정됐다며 하지만 한국전이 끝난 후 러시아가 해당 전투에서 격추된 조종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윌리엄스 대령의 전과가 사실로 밝혀졌다고 법안은 설명했습니다. 윌리엄스 대령은 30년 넘게 해군에서 복무하며 한국전과 베트남전에서 220회 이상의 전투 임무를 수행한 참전용사로 1984년 전역했습니다. 2023년 윌리엄스 대령의 은성 훈장은 해군 십자 훈장으로 훈격이 상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윌리엄스 대령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국가 차원의 미군 최고 영예인 명예 훈장은 수여되지 않았다는 것이 법안을 발의한 아이사 의원의 지적입니다. 아이사 의원은 VOA에 윌리엄스 대령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조종사이자 영원한 미국의 영웅이라며 70여 년 전 북태평양과 북한 해양 상공에서 35분 동안 보여준 윌리엄스 대령의 영웅심과 용기로 동료 조종사, 선원 승무원들이 목숨을 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윌리엄스 대령이 요구하진 않았지만 마땅히 받아야 할 명예를 위해 자신은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명예훈장 수여를 위한 시한을 초과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특별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명예훈장을 수여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에선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 베트남전 참전용사 중 일부가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명예훈장에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이사호는 윌리엄스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2021년 처음 발의했지만 법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인 군사위민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이어 2022년과 지난해 하원은 이 같은 내용이 수정안으로 담긴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과의 조율 과정에서 관심을 받지 못해 다른 수백 건의 수정안들과 함께 최종안에 포함되지 못하고 의결이 무산됐습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북한은 유엔의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줄곧 이 목록에 포함이 돼 왔는데요. 김시영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유엔이 또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꼽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7일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를 내고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45개국에 포함시켰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음식 섭취 수준이 낮고 영양소 섭취와 직결되는 식이 다양성이 떨어진다면서 이렇게 발표한 건데요. 또 취약한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가 오는 5월부터 9월까지의 춘공기에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북한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유엔의 외부 식량 지원 필요국 목록에서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북한이 외부에서 들여와야 하는 식량의 규모 어느 정도입니까?
네, 보고서는 매번 각국의 필요 곡물 수입량을 추정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지난 2021년 4분기를 마지막으로 더는 명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이 닫히면서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2021년 당시에 마지막으로 식량농업기구가 추정한 필요 곡물 수입량은 106만 3천 톤이었습니다.
네, 북한처럼 외부 식량 지원 필요국으로 지목된 곳은 또 어떤 곳이 있나요?
네, 아프리카가 33개 나라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네. 아시아 9개 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북한과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등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 두 곳, 그리고 유럽에서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북한의 농작물 수확 전망과 관련한 또 다른 보고서를 공개했었죠?
그렇습니다. 세계정보조기경보 북한국가보고서를 지난 5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홍수가 북한의 농작물 수확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7월 폭우로 북한의 서부와 중부 지역에 국지적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지만 홍수 피해가 없는 지역엔 오히려 강우로 작물 성장에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기 직전에는 9월 농작물 주요 생산 지역인 평안도, 황해도, 함경남도의 식생 조건도 대부분 평균 이상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밀과 보리 등의 주요 곡물 파종은 지난해 11월 완료됐고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 초 기상 조건도 양호해서 작물 발화와 정착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겨울 북한의 기후도 농작물 발화에 유리한 조건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의 식량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의 고질적인 식량난을 해결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네, 북한의 식량 문제 해결에는 우선 이 자유시장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향하고 집단 농장을 민영화하며 민간 사업을 장려해야 한다 이런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생산성이 매우 낮고 비효율적인 집단 농업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서 먼저 이 부분을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 사무소장은 지난 2023년 7월 VOA에 북한의 만성적 식량난이 구조적 문제라면서 농업 기계화와 개발 원조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 지원은 단순히 식량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북한의 농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개발 원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절대적으로 부족한 비료 문제를 해결하고 종자의 다양화도 이루어야 한다는 게 소바주 전 소장의 지적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취약한 식량 안보 상황 책임이 정권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여러 차례 부회의에 관련 논평 요청해 북한 정권은 인도주의적 필요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부족한 자원을 불법적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데 전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시영 기자와 북한이 19년째 외부 식량 지원 필요국으로 지목된 것과 관련한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미국 전술핵을 수단 배치하는 게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한국의 이상현 박사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 내 기지에 고정 배치하는 것보다 한국, 괌, 필리핀 등 미군 기지에 순환 배치하는 게 군사적, 정치적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있는 이상현 박사를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먼저 이상현 박사님이 최근 주장하신 전술핵 순환 배치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한국이 고려할 수 있는 핵 옵션 중에 지금 뭐 독자 핵 개발 주장도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전술핵 재배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전술핵을 만약에 한국에 배치한다면 아마도 주한 미군 기지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한국 내 기지 고정 배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을 수 있죠. 우선 저 북한의 사전 공격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마 고정적으로 배치하게 된다면 시설 관리라든지 또 보안 같은 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저희 한국 내 어느 기지 그 전술을 고정 배치하기보다는 아시아에서 미국이 가용한 여러 기지들 한국도 있고 괌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이런 기지들을 일종의 네트워크식으로 엮어가지고 미국의 그 핵을 적재한 전략자산이 상시 순환하는 배치 개념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그 좀 위험도 적고 더 효과적인 전술핵 배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술핵을 고정 배치하는 것보다 한국이나 괌 등에 순환 배치하자는 얘기인데 이것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예, 아마 고정 배치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이제 주한 미군 기지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아마 북한의 선제 타격 목표가 될 수 있고 또 추가적인 시설 그리고 관리 이런 데 비용이 많이 들겠죠. 아마 트럼프 행정부를 생각하면 한국에게 그 비용을 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내 정책으로 상당히 후폭풍이 예상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드 배치 때도 상당히 많은 국내 사회정신이 그 진통을 겪었거든요. 그 2016년에 북한이 4차 핵실험하면서 저희 그때 저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이제 합의를 했는데 그래서 2017년 3월부터 이제 사드 관련 장비가 한국에 반입되기 시작했거든요. 경북 성주에. 근데 사실상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이제 문재인 정부가 좀 지연시키면서 결국은 사드 기지 정상화 조치가 2022년에 가서야 됐단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아마 한국을 그 전술을 고정 배치하게 된다면 아마도 반핵 단체라든지 또 각종 그 사회 운동 단체들이 반대 때문에 상당한 국내 정치 진통이 또 예상이 되죠.
북한은 지금까지 6번 핵실험을 했고 50기 정도의 핵탄두를 갖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는데요.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 아닌가요?
예, 뭐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보는 게 아마 다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뉴클리어 파워라고 말할 때 그거는 아마 그 NPT 체제 속에 핵비확산 체제 속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핵무기 보유가 인정된 소위 5대 핵무기 국가. 그걸 용어로 이제 NW에서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이거와는 다른 의미로 이제 사실상의 핵 그 을 가진 국가지만 공식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그랬고 그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 지명으로도 이제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뭐 이런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이 그 미국 북한을 그 핵 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사실상 핵 보유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협상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과거 그랬던 것처럼 주고받기식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은 핵군 치고 회담을 하는 것이 현실적일까요?
예, 사실상 뭐 북한이 핵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미국과 북한이 핵군 치고 회담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 건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제 느낌으로는 지금 북한에게 핵은 사실 생존, 체제 생존을 위해 확보하는 그런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핵 군축 협상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북을 해결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하더라도 북한이 장기적으로 이제 핵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느끼지 못해서 스스로 비핵화 선택을 유도하는 방안이 여전히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최근에 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그 재확인한 것은 좀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제사회가 그 북한 비핵화를 지금 포기할 게 아니고 결국은 장기적 목표로 좀 추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손짓을 거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엉거주춤한 자세인데 왜 그런 겁니까?
사실 북한은 뭐 제가 보기에 급한 게 없습니다. 아마 시간이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그 싱가포르 하노이 그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은 최근에 이제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또 군사 밀착을 심화하면서 미국이나 한국과 굳이 대화하지 않아도 필요한 건 다 얻을 수 있거든요. 러시아에서 얻고 또 중국에서 조달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지금 당장은 대화보다는 그 핵과 미사일 역량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극대화해서 그 혹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지 미국과 협상해서 아마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하는 그 준비 과정을 하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북한은 핵무기를 만능의 보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북한은 핵무기를 굉장히 중시하는 건 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 북한 매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라든지 군사 당국자들의 그 담화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2004년 11월 달에 북한이 이제 국방발전 2024 전시회라고 해서 무기 전시회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이 뭐냐면 자 미국하고는 이제 협상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봤는데 결국 확인한 것은 이 초강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고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게 된다면 결국 저 강한 나라의 폭제에 짓밟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핵은 그 누구 인정을 받기 위한 광고물도 아니고 또 돈으로 맞바꿀 그런 흥정부도 더욱 아니고 자기는 최대 생존을 위한 그 수단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능의 보검이라고 하는 그런 추정이 가능한 거죠.
한국은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대량 응징 보복 체계로 이루어진 3축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3축 체계가 북한의 핵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물론 당연히 이제 3축 체계를 포함해서 한국이 가진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북한 핵을 막을 수 없다. 그건 뭐 아마 그 대부분 분들이 이제 수긍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우수하고 많아도 결코 핵의 위력을 당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추진하는 소위 통화 억제, 미국 혼자 힘으로는 다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국제 문제들을 동맹과 우방국들의 그 역량까지 다 총통합해서 대응한다는 그런 개념이 통합억제인데 이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와서 내오는 게 소위 재래식 핵통합 CNI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미국은 핵 억제에 1차적인 중점을 두고 한국은 이제 재래식 억제에 중점을 둬서 서로 협업을 하자는 그런 체제죠. 그래서 사실 3축 체제만으로는 아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동맹 속에서 특히 그 통합 억제 속에서 그 재래식 핵 통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재래식 전력을 억제를 하고 우리 능력을 넘어서는 핵 억제는 이제 미국이 도와주는 이런 협업 체제를 한국은 이제 하자는 거죠.
한국의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민 73%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민은 미국의 핵 우산을 못 믿는 것일까요?
사실 이게 핵 우산이라는 게 확장 억제죠. 그죠? 근데 확장 억제 자체가 결국은 근본적 신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약속에 근거한 그런 게 이제 확장 억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그 한국을 대신해서 북한의 보복을 함으로써 북한의 행동을 억제한다. 이게 이제 확장 억제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한국을 선제 타격하면 과연 미국이 자기네 본토가 공격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을 핵무기로 과연 방어해 주겠는가. 이게 이제 근본적 신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본다면 한국인들이 가장 확실하게 생각하는 것은 핵무기를 우리 손에, 그리고 우리 땅에 둬야 안심이 된다. 이런 심적 현상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한국민이 이 핵을 관련해서 좀 그 걱정이 있기 때문에 자체 핵무장 선호하는데 아마도 방식은 아마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확장하고 신뢰성. 이거를 좀 더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강화하는 이런 정책을 좀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예, 저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아마 최우선 외교 부분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이제 견제 대상인데 아시아 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면 사실 미국 혼자 하기는 쉽지 않죠. 그 지금 중국 그 견제하겠다는 게 이제 소위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그 미국 힘으로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당연히 아마 일본하고 한국이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두 동맹이죠. 그리고 본다면 아마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미국의 확장억제, 통합억제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여전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한미일 안보협력은 아마도 큰 흔들림 없이 지속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 언론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미북 대화를 하는 것이 득인지 아니면 차단하는 것이 득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미국 간에 직접 대화가 됐다면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간에 직접 타협 협상을 한다면 반대하기보다는 다만 이 북미 간의 협상이나 대화가 진행될 때 한국에게도 긴밀한 사전, 사후 브리핑, 조율 이런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이상현 박사로부터 전술핵 순환 배치 방안과 핵 문제를 비롯한 미국, 북한 관계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3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m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평양 영상 1도에서 영상 15도, 안주 영상 1도에서 영상 13도, 남포 영상 2도에서 영상 14도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 영상 3도에서 영상 10도, 수풍 영상 1도에서 영상 12도, 강계 영하 2도에서 영상 14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영상 2도에서 영상 12도, 용년 영상 1도에서 영상 13도, 개성 영하 1도에서 영상 14도 되겠습니다. 사리원은 영상 1도에서 영상 15도 되겠습니다. 신계는 영하 2도에서 영상 14도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일부 지역은 맑고 일부 지역은 구름 많습니다. 함흥은 맑습니다. 최저 0도에서 최고 영상 20도 되겠습니다. 장지는 구름 많습니다. 최저 영하 5도에서 최고 영상 11도 되겠습니다. 해산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영하 5도에서 영상 12도 되겠습니다. 원산 맑습니다. 영하 3도에서 영상 15도 기록하겠습니다. 평강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영하 4도에서 영상 13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청진과 선봉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청진 최저 영상 2도, 최고 영상 11도, 선봉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11도, 삼지연 흐리겠습니다. 영하 7도에서 영하 6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인태사령부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은 물론 역내 다른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며 북한이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인태사령부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미국의 인력이나 영토, 동맹국들의 즉각적 위협이 되진 않았으며 상황을 계속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문에서 군은 오늘 1시 50분경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미상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600km에 해당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 사거리가 짧은 근거리 탄도미사일일 수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일대에서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미한연합 프리덤실드 훈련 첫날 이뤄졌으며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뒤 처음입니다. 러시아군이 지난해 우크라이나의 기습침공으로 빼앗겼던 남서부 크루스크 지역 탈환작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10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이날 러시아 국방부 보고서를 인용해 러시아군이 지난 8일부터 이틀 사이 쿠르스크 지역 내 말라야 로크냐, 체르카스코의 포레흐노에, 코시차, 그리고 레베데브카 등 7개 마을을 탈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 기습 침공 이후 탈환한 마을은 총 32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군이 최근 쿠르스크 전선에 대한 계속된 공세와 아울러 현지 우크라이나군 병참선 및 잠재적 철군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대규모 공격도 여러 방향에서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9일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으로부터 쿠르스크 전황보고를 받았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1월 17일 기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쿠르스크 지역의 63.2%를 되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 일부가 수주 내로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정부의 인질 담당 특사가 어제 밝혔습니다. 아담 벨러 특사는 이날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최근 열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회담에 대해 설명하면서 회담에서는 60명 인질 전원 구출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이스라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주 내로 인질 일부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진정한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타헤르 알노노 하마스 최고 지도자의 정치 고문도 미국 측과의 접촉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미 도하에서 여러 차례 회의가 열렸고 이중국적 수감자들 중 한 명을 석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습니다. 알노노 고문은 또 1단계 휴전을 연장하면서 인질 석방을 계속하는 방안과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군 철수를 내용으로 하는 휴전 2단계 전환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온 양측 간의 조율도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지난 1월 19일부터 시작된 42일간의 1단계 휴전을 시작으로 총 3단계로 이루어진 전쟁 종식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오늘 도하에 협상팀을 파견했습니다. 한편 엘리 코헨 이스라엘 에너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하마스의 인질 석방 압력을 가하기 위해 이스라엘 전력공사의 가자지구에 대한 추가 단전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이 오늘 중동 온만에서 연례 연합훈련인 안보벨트 2025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훈련이 이란 차바하르 항구 인근에서 시작된다면서 2019년 이후 세계 나라가 실시한 다섯 번째 해상연합훈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군사적 신뢰를 강화하고 실질적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상표적 무의타격 훈련, 선상수색작전, 구조훈련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도 러시아 국방부를 인용해 3국 해상연합훈련에 전투함, 보급함, 고속정 등 총 15척의 함정과 헬리콥터 등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도 미사일이 탑재된 초계함 및 순찰함 각각 한 척씩을 파견했다고 이란 국영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캐나다 차기 총리로 마크 카니 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확정됐습니다. 카니 후보는 어제 집권 자유당 당원 약 15만 2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당대표 선거에서 약 86%의 지지를 얻어 경쟁자인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전 재무장관 등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캐나다는 의회 다수당 대표가 총리직을 맡습니다. 카니 당선인은 성명에서 최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우리 경제를 약화시키려는 누군가 있으며 그는 캐나다의 노동자, 가족, 기업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